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이제 히브리서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 믿음 더욱더 굳건한 가운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세밀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무엇을 또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설교할 게 없어서 고민한 것이 아니고 빨리 이것도 좀 하고 싶고 또 저것도 좀 하고 싶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뭘 좀 먼저 할까 하다가 히브리서를 또 정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신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참 재미없는 성경입니다. 물론 뭐 성경 어느 곳에 여러분께 재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어떻게 설교할까 이건 저한테는 무진장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성경이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재미있을 거라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뭐 재미없게 설교를 해도 다들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다 어떤 성경을 깨달아가는 그 재미로 히브리서를 또 듣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담이 많이 가실 겁니다만은 최대한 제가 쉽게 어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애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기록하는 사람과 또 이 히브리서가 어떤 대상으로 쓰여졌느냐 이게 이제 좀 불미명합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에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추측만 하죠. 알 수도 없고 또 이 수신자가 누구냐 이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아신 분 알겠지만은 구약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을 말을 하면서 그 구약적인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러이러한 부분과 연결된 그러한 분이다. 구약서 말씀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걸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이처럼 그 구약의 그런 어떤 옛날의 의식들 그런 그 절기 또한 그 제사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기록된 걸 보면은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됐었다면은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자, 그렇게 우리가 짐작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이제 구약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절에 보면은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부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 또 절기, 계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여러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 있는 여러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절기나 많은 그 제사나 또 계명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동원한 도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좀 말씀을 했고 또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지키게 해가지고 말씀을 했고 안식일 지키라 십일조 지키라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 우리가 제사 드렸다 절기 지켰다 뭐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러 가시는가? 하나님이 왜 십일조를 하러 가시는가? 하나님이 왜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하게 나가버렸죠. 어떻게 나갔냐면은 여러 부분과 모양에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일인 것으로, 자기들 사명인 것으로, 그렇게 지켜야만이 그게 신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많이 있고 하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큰 교회의 오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회의 오류도 뭐냐면은 부분과 모양에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분명히 부분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실제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 모양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그 제사나 절기나 그 모든 것들은 할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역할을 다 했다 그 말이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마지막 날, 지금에는 아들로 말씀한다. 이제는 제사나 절기나 뭐 안식이나 십일조나 이런 걸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이고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과 어떤 모양, 뭐 저 절기를 지킨다, 뭐 십일조를 지킨다, 뭘 한다, 뭘 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부분과 모양은 뭐 절기, 제사, 의식 이런 걸 하겠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십일조 하는 거, 뭐 주일 지킨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구약 사람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이 준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의를 삼았다는 것, 이게 그들 실패라면은 지금에서 실패가 뭐냐면은 어떤 예배 드린다, 십일조한테 줄 지킨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앙을 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오류고 실패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아니고 통로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만 뭐냐?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일조나 어떤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을 믿음을 표현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가 우리가 헌금하는 것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를 돕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서로 나눈다는 그런 정신이 은혜와 사랑에서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삼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뭐냐면은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동일할 뿐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못해버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문제, 믿음의 문제, 엄청난 오류와 잘못된가 오류의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목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그런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은 내가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책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목사가 끼어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처럼 구약에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들로 말씀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유대교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적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것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에 예수에 대한 아주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심각한 장애,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몸담은 사회 분위기가 유대교인데 그리고 기독교는 적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치려고 하고 누려고 핍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은 그들 사회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난 따돌림 당하겠다. 왕따 당하겠다. 이러한 각오가 없고서는 기독교로 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척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로 가신 예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유일한 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미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언제 오시려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오실 기미가 안 보인다 그 말이죠. 핍박은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그 고생당하는 계속해서 끊지 않고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안 보이고 핍박은 계속될 때에 자연히 낙심이 되면서 믿음에 흔들림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행여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행여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개종 안 해야 될 걸 개종한 건 아니냐. 이러한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걸 말을 함으로써 그들 신앙에 힘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록되지 않았느냐는 이러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분위기상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아주 필요한 성경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의 현실이야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육체적 핍박, 물리적 핍박을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그 사장이 뭐 불교를 믿는다면은 간접적으로 그런 핍박 올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어떤 국가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 핍박이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없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의 동일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해요 이상하게. 핍박이 없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건 이상하게 옛날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뭔가 나아지는 것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믿음 때문에 뭔가 막 힘이 펄펄 넘쳐나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삶은 나은 것이 아니고 뭐 옛날과 똑같이 나약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게 웬일이냐. 믿음이 과연 그런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힘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히브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자꾸 힘이 없고 나약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그게 참 큰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활에 또한 내 인생에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더라. 뭔가 이걸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어려움은 어려움 그대로만 살아가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자체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좀 나아져야지 오히려 내가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더 많은 부분이 생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더 부담이 되더라 그 말이죠. 이런 현실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열어보니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걸 확인하면서 비록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것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여러분께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자꾸 어떤 믿음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는 건 참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왜 위대하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위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인데 말은 위대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떠들면서 위대한 분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몽땅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분의 백성임을 그 어떤 위대함의 백성이라고 했던 어떤 자부심, 자신감, 담대함, 힘 이걸 몽땅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만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여겨질 뿐이지 세상은 전혀 예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말하면 재미가 나고 막 힘이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분위기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대접받는가. 전혀 그런 분위기나 대접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말하면은 뭐 조롱받는 받기 십상인 그런 분위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는 풀어 헤쳐놓은 그런 예수가 세상 나가면은 슬며시 감춰버리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안 알아준다는 거, 세상은 예수 믿는 걸 대우를 안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겁니다. 왜 내 믿음을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사형수로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대우받고 내 믿음이 세상에 힘되기 원하는 그 마음부터 먼저 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절대로 세상에서 대우받는 대로 안 만들거든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세상 높이는 그러한 자로 안 만듭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대우 좀 받아보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안 알아준다. 뭐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장애물로 남는다면 그건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대단한 분이다. 그만큼 위대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위대한 분이었어. 너무 높으시고 너무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을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에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모양까지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있을 정도로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대단한 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걸 아시라 그 말입니다. 우린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천대시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뭐 그 믿음 별것 아니지 뭐 자꾸 이러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세상에서 별 쓸모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아주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러한 그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귀함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방에 널린 돌멩이처럼 여기저기 흐르는 물처럼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주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뭐 아시겠지만은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먹는다 해가지고 믿음을 취한다. 그건 없습니다. 믿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어지는 것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말이죠. 아무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택한 자들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네 이런 거 받아봤나? 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꾸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믿음이 있으면서 돈 앞에 기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내보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하고 드러내야 될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아는 신자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뭘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틀림없는 분이다. 위대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고 귀중한 것이다. 그리 여긴다면은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늘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말하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꾸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출 때는 감춰버리고 굽힐 때는 굽히면서 믿음보다도 자꾸 또 세상에서 내 유익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스스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영광을 세상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 역시도 세상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영광이 안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말하자.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영광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잘나고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영광의 광지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 스스로 잘해가지고 뭔가 영광을 취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신앙이 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광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뭔가 영광 얻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내가 뭘 했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로 영광 받을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는가?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 영광의 광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만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 높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만물이에요. 우린 빼고 뭐 어떤 산천 초목 산 뭐 들 강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까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만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만물이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질 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인자는 되어진 일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되어지지 않는 일에서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믿음 안에서는 내가 뭘 한다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난 것이고 못했기 때문에 못났다는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 안에서는 허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이 믿음을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간에 예수를 조롱하건 어떻든 상관없이 세상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상을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것은 다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이걸 생각한다면은 세상서 믿음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약해질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원한 일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바라보고 대단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이토록 대단하시고 위대한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을 믿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자 역시도 대단한 존재다. 그걸 너희가 아느냐?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만이 있다면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에 불만이 있는 것이죠. 믿으면서 불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 모든 예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그러한 존재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신자는 나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나약해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 욕심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자꾸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좀 바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거듭거듭 생각하시면서 만유의 후사다, 만물을 주님이 말씀을 붙드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대단한 그런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나의 모든 기도를 그 주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항상 이런 생각 속에 머물고 있다면은 막 주님이 계신다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보시고 주를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이 내 욕심인가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는 주님이 다 간섭하시죠. 대단한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날마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은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걸 여러분 삶에서 좀 발견하고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죠.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기를 쓰고 나온다. 왜 그런 저 그렇게 힘들어요. 저녁에 좀 늦게 자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 자다 보니까는 새벽이 있나는 게 저희는 고역 중에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세 개를 갖다 끌어놓고 기별에 놔두고 또 다른 알람까지 네 개를 갖다 놔도 못 듣고 잠들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에 한두 번은 빠지고 시험을 세 번까지 빠지면 그때마다 제가 장로니까 얼마나 미안한지요. 아침 눈 떠가 5시, 6시 돼버리면 아이고 얼마나 또 미안하다 또 못 나가는데 또 이 죽일 놈 하면서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좀 새벽기도 한 번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제가 좀 자주 했습니다. 앉아서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이상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제 잠 좀 일찍 자게 해달라 이런 기도 좀 했는데 그건 안 들어주고 다른 분들 새벽기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평소에는 장로님과 권사님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뭐 못 나가도 뭐 장로 알아서 하겠지 뭐 좀 막 그래 눈이 눕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분 나오지 이 또 이제 김용만 입장에 사모님까지 나와버리지 정신이 좀 나는 거죠. 아이고 내 안 나가면 또 몇 분이 또 이게 그냥 왔다 가면 안 되겠나 또 안 되는데 하면서 아이고 근데 정신 다 차려가지고 신경 곤두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바로 옆에 김종근 집사님이 또 사모님이 새벽에 나가라 했다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나가야지. 요즘에는 그래가 벨 울리면은 눈이 펄쩍 떠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누웠으면 싶은데도 아이고 안 된다 기다릴 건데 나가면 없거든 기다릴 건데 하면서 또 많이 올 건데 하면서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생각하니까 역시 주님은 주님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에서 또 벗어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걸 깊이 인식하시고 제발 우리가 세상서 좀 믿음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 내세 그런 문제 앞에서 믿음을 돌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치를 않습니다. 만물 후사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제발 당당하게 세상 그 무엇에도 꿀리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걸 받고 있는 저희들인데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뒤에 나오지만 천사와 나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찬송 부르고 기뻐하시면서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믿고 다 주님께 맡기면 그게 얼마나 행복 복이겠습니까? 그런 복된 삶 그게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가 하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물의 후사 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지 않습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대우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저 내 혼, 내 스스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기쁨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를 붙들어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